오늘은 8월 16일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다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셔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뉴시티 교리문답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간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현재 상황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김도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14일 금요일에 박재인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가족끼리 모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박재인 집사님과 주인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르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슬픔을 당한 우리 박재인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길의 빛인데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그 복된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여러가지 자연재해와 각가지 사건 사고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의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며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처 입고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슬픔을 잊고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박재인 집사님과 그 가정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 방영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쌍문동에 있는 어느 골목에 살고 있던 가족들과 성장해 가는 청소년, 청년 자녀들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 중에 갑자기 며칠 동안 시골에 있는 친정집에 가게 된 어머니가 남편과 두 아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다녀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없는 동안 먹어야 할 것과 또 입어야 할 것을 모두 준비한 후에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연탄불은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옷장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녀오는 동안 잘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시골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는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자 그동안 어머니가 있을 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팬티만 입고 텔레비전 앞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사방에다가 흘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었던 온 집안이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터미널에 도착했고 택시 타고 곧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들은 정신없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주 다행히도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정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만약 어머니가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들이닥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어머니는 그 역할이 엄청 센 캐릭터여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를 들고 모두 집 밖으로 쫓아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머니가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알려준 대로 지내고 있었다면 어머니의 전화는 무엇보다 반가울 전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집안을 뒤집어 놓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가워야 할 전화가 놀라게 만드는 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시기와 그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 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주님이 다시 임하실까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기약이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당혹스럽고 둘째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마태복음 사본 중에는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이 빠져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실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행하시고 자연과 영적 세력들도 굴복해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오시는 그 날을 모르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그레이스 장로교회 브라이언 채플 목사와 남침례 신학교의 총장인 알버트 몰러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과 때를 어떻게 모르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에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의 유일하신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요 두 가지 특유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부께 순종하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지만 성령님께 이끌리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의 완전한 섭리를 위하여 서로 협의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때와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조차 그 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이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그 때와 시기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쫓아다니며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내용은 언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그때일까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날과 그때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 즉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심판이 임하기 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더 큰 해를 가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곡식을 채우고 가축들을 방주 안으로 넣을 때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배짱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날 때까지가 아닙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도록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보면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을 데려가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40절과 41절 말씀만 읽어서는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두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씀들과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알 수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이하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48절 이하에 나오는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이 오시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항상 주인이 맡긴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인이 와도 괜찮도록 그는 항상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뜻을 쫓아 살고 있었던 종에게는 주인이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고 주인의 것을 더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던 종은 그 주인이 처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와 그로 인한 행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노아의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성경에는 완전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께 따져 묻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된 다윗은 자신의 수하의 아내와 간통하였고 아이를 임신하게 한 후에는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던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얼마나 의롭고 완전한 자였기에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사람입니다.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기록한 창세기 6장 9절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지 않고 9절 끝부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의 조상 중 한 명인 에녹의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 인생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의 삶입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에녹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은 그의 조상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들도 다 자녀를 낳고 살았고 에녹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일이나 장소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목회자들만 성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성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부가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가사의 일을 하면 주부는 성직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면 그 일이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신학교 교수도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직이 아닙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비가 내릴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언제 비가 내릴지 몰랐습니다. 그가 비가 내릴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비가 내리기 7일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언제 비가 내릴지도 모른 채 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여건 속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에녹과 노아의 삶을 거울 삼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갑작스럽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든 지금 오시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는 자신의 책 오늘을 사는 이유에서 예수님은 일상에 중요한 강조점을 두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까지 오늘을 붙잡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붙잡기 위한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 그리고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주인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시간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버티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버티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에게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작은 교회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독교는 종말론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을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의사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시나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을 몸에 지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장례를 겪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 못 사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10년을 넘게 사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숨이 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활동적인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예약한 그날을 넘기지 못한 분도 보았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임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매일매일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인식하는 삶,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오늘을 주님께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명, 내게 주신 하루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루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구두장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일 길을 봐라, 내가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꿈인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날씨에 눈을 쓸고 있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작업실로 불러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을 내다보다가 허술한 차림으로 아기까지 데리고 있는 여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불러 난로에 몸을 녹이게 하고 자신이 먹으려던 빵과 수프를 담아 그녀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낡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투를 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루를 보낸 가운데 할아버지는 주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상을 마친 저녁 할아버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할아버지가 도와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주님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사십시오.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사십시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오늘 이 하루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의 부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주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과 그 사역의 현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